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45번째 1912년 11월 22일 사랑하는이여, 목요일에 그대에게 주었던 괴로움에 대해 용서를 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오늘 그대의 편지에서 분명히 드러나 현혹된 바보조차도 그 괴로움을 동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계속 더 죄를 지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에 대한 적의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또 다른 존재는 그대 발 앞에다 자신을 던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항상 그대만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요. 그대의 편지를 잘 간수하지 못해 어머니가 읽으시고 편지하게 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더욱더 그 죄 안으로 파고들어갑니다. 어제 막스를 만났을 땐 그 일이 나쁘게 여겨졌습니다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막스에게 약속했습니다. 어쩌면 맹세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았다 해도 그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가 배려 속에서 침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산책을 하려고 막스네 집을 나왔을 때부터 나의 내부는 흥분하기 시작해 머리는 증기기관처럼 분노에 차 집에 왔을 때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시는 어머니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손님이 있었습니다. 누이의 신랑과 그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 바로 내 방으로 갔습니다. 내 마음속은 잔뜩 긴장해 있는데 집이 허물어지지 않는 게 놀라웠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예감하셨는지 신발을 끌며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결국 나는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어머니와 나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머니에게 그처럼 대범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친구나 친척들한테서도 내가 부모한테 보여주었던 칼날 같은 냉정함과 거짓된 다정함을 나의 잘못과 그들의 잘못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쾌하지 못했던 어제 저녁 이후 어머니는 걱정하시면서도 우리의 현재 관계를 생각하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대는 분명 나를 위해 좋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느니여, 아직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인간인 재판관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죄인입니다. 그대가 편지 끝에 보내준 화해의 입맞춤을 받을 권리가 아직 내게 있나요? 그 입맞춤은 그대의 편지와 내 편지가 끝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란츠
KBS O-D-O-V.
46번째. 소인, 프라 우체국. 1912년 11월 22일. 펠리체 바우어에게 보내는 막스 브로트의 편지. 친애하는 아가씨, 프란츠는 당신의 편지에서 이미 어떤 식으로든 예상을 한 듯 했습니다. 암시를 주었을 때 그는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프란츠의 어머니가 당신의 편지를 읽었다는 사실을 오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결과적으로 그가 앞으로 좀 더 조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편지로 인해 생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겠지요. 프란츠의 어머니는 그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학은 소일거리입니다. 맙소사. 마치 문학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먹어치우는 건 아니라는 듯이요. 우리는 기꺼이 그 희생이 되려고 하는데도요. 저는 프란츠 어머니와 이미 여러 번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이해심이 없는 사랑은 소용이 없습니다. 편지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프란츠는 몇 년간의 시험을 거친 뒤 드디어 자신의 몸에 좋은 유일한 식이요법을 찾았습니다. 곧 채식주의입니다. 수년간 그 친구는 위장병으로 시달렸으나 이제는 건강하고 내가 그를 안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생기발랄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당신들의 단순한 사랑으로 다가와 그에게 무리하게 육식을 권하면서 다시 아프게 만듭니다.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프란츠는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 잠을 잘 수 있으며 무의미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문학적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정말 이 때문에 화가 납니다. 다행히 프란츠는 만족스럽게도 완고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잘 고수합니다. 프란츠처럼 예외적인 사람에게는 예외적인 상황이 필요하며 그래서 그의 연약한 정신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의 부모님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 프란츠 어머니에게 그에 대해 여덟 쪽에 달하는 긴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프란츠가 오후에 아버지 가게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 프란츠는 자살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내게 작별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가차 없는 개입을 통해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프란츠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딸에게 주듯이 그에게도 3만 굴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에서 나와 리비에라 어딘가에 싼 장소를 구해 그의 두뇌를 통해 신이 탄생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작품을 창작할 텐데요. 그가 이러한 형편에 있지 않는 한 결코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유기적 조직체가 평화롭게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심 없는 생활을 강렬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그는 약간의 밝은 순간과 함께 근근히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의 신경과민 상태를 잘 이해하시겠지요. 이제 곧 프란츠의 멋진 책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책으로 행운을 얻어 순수한 문학적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편도 하나 쓰고 있는데 이미 7장을 썼습니다. 나는 크게 성공하리라 기대합니다. 노른의 피계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책은 나의 작품 가운데서 유일하게 낯설게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삼가 막스 브로트 올림 47번째 1912년 11월 23일 사랑하는 이여, 아,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아주 늦은 밤입니다. 단편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벌써 이틀 밤 동안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그 단편은 조용히 좀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로 자라납니다. 이미 끝났다고 해도 어떻게 그대에게 읽어보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단편은 읽기 어렵게 씌워졌습니다. 이 점이 장애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아름다운 글씨체로 그대를 길들이지 않았으니 그대에게 읽어보라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낭독해드리죠. 그래요. 이 이야기를 그대에게 낭독해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약간 무서우니 어쩔 수 없이 그대 손을 잡게 되겠죠. 그 단편의 제목은 변신입니다. 변신을 읽으면 그대는 공포스러워질 것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매일 그대에게 편지로 공포를 주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요, 우리는 좀 더 좋은 이 편지지로 좀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문장을 쓰면서 갑자기 나는 그대가 저 높은 곳에 있는 듯이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제처럼 그대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나의 깊은 곳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곳은 정말 깊은 심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지금부터 편안하게 편지하면 신이 드디어 우리에게 그것을 선사했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대가 내 옆에 머물기를. 아마도 평온함과 강함은 불안과 허약함이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물러야 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우울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단편의 주인공도 오늘 안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우울함은 지금도 계속되는 불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편지가 언젠가 그대가 나에게 썼던 사소한 메모까지도 찢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면 이건 역시 가치 있고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늘 슬프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제외하면 어느 점에서도 불평할 게 많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어두운 부분. 그것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결국은 좋게 될 것이고 유쾌하게 될 것이며 그대의 친절과 더불어 멋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시간과 능력이 있다면 일요일 날 희망 없는 어두운 부분에 대해 그대에게 다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대는 무릎에 손을 얹은 채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자러 갑니다. 아름다운 일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그대의 생각들이 조금 주어지길 바라며. 프란츠. 48번째 1912년 11월 24일 1912년 11월 23일 밤에서 24일로 추정 사랑하는 이여, 이곳은 정말로 역겨운 이야기입니다. 그대를 생각하며 원기를 되찾기 위해 다시 옆에다 좋습니다. 이제 절반 이상 진척되었습니다. 불만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겹습니다. 이런 것은 그대를 품고 있고 그대가 거처로 허용한 마음과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누가 압니까? 내가 쓰면 쓸수록, 내가 자유로울수록 아마 나는 그대를 위해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품위 있게 될지요. 분명히 많은 것이 나의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시간들도 이 극도로 환희에 찬 일을 하기에 충분히 길지 못합니다. 잠자러 가기 전에 새벽 3시입니다. 이전엔 1시까지만 일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4시간 배분을 그대가 잘못 이해하신 듯한데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당신이 원하고 있고 간단한 일이기에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귀에다 속삭이겠습니다. 펠리체어,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대를 계속 간직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하고 그대에게 필적할 수 있는 남자로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입맞춤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그대의 손을 쓰다듬는 것 이외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이어 보다는 사랑하는 펠리체어, 연인보다는 그대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능하면 많은 것을 그대와 연관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대를 기꺼이 사랑하는 이어라고 부르고 싶고 그대를 무엇으로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